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그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를, 동네신문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를 그만두면서 작별을 고할 시간,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마지막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는 그 칼럼에서 먼저 미국이 맞닥뜨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은 한마디로 미국은 한 나라로서 그리고 집단적으로서 신뢰를 상실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신뢰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 미국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믿음.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수할 땐 있지만은 그 의도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 기술에 대한 믿음. 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브룩스가 보기에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죠. 정말로 미국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칼럼이 쓰여진 거는 1월 달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있는 대로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에 대한 전쟁. 과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할 만한 거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그냥 안정적인 번영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기술로 대표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깊이 연결되는 관계성을 더 도와주는 대신에 한 개인 개인이 우울하거나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하거나 외로움의 시대를 불러왔다고 그렇게 데이빗 브룩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청년층들은 13%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69%는 아메리칸 드림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믿음의 상실, 민주주의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미국은 선하지 않고 기술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 속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이 상실된 결과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느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주의를 가지고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데이빗 브룩스는 허무주의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더 낮은 수준의 것이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더 낮은 수준의 것.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나 왜곡된 자아나 권력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은 수준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낮은 수준의 것이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더 높은 수준의 것은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어떤 이웃에 대해서 관대한 것, 청렴한 것, 약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보다 이기심이나 권력욕이나 편가르기가 더 낫다라고 믿는 게 그게 바로 허무주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백악관만 봐도 허무주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데이빗 브룩스가 사회나 국가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도덕 질서를 상실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로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도덕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거기에 가닿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한 사회가 바라볼 때 아 저게 도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저기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닿아야 할 지점이야 라고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도덕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추구할 때 이 사회가 살만한 곳이야, 이 사회가 번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는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육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대부분 학생이잖아요. 한 사회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본래의 목표인데, 파커 팔머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더 이상 교육이 가르치는 것은 합의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의 현장이 경쟁의 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개탄스럽게 말을 합니다. 서로 합의한 도덕과 서로 합의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서 유일하게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데비 브룩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가의 공권력과 개인의 선택만이 유일하게 남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우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설교문 다시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합의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만 남아요. 국가의 공권력이죠. 예.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공권력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면 공권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개인의 선택인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뿐이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초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의 팽만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퍼져서 그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데이비 브룩스는 나름의 해결책으로 문화의 회복이란 걸 말합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화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술관에 가고 나는 오페라도 좀 봐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비 브룩스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한 사회나 한 나라가,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문화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뭡니까? 우리는 문화인이야. 우리는 문맹이냐. 우리는 그냥 uncivilized 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문화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할 때 한 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의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문화라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성을 살려줄 때 그 모양은 다르지만 참 문화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존엄성을 살려줄 때. 여러분 그러면서 데이비 브룩스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안전한 기반, secure base에서 출발하는 아주 대담한 탐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탐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드벤처스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안전한 기반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특별히 청소년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좀 관계적이나 정서적인 안전한 기반 위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내 관계나 정서적인 기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것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좀 스테이블해지는 그런 안전한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시큐어한 베이스 중에 하나가 데이빗 브룩스는 영적인 기반, spiritual bas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주택 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House crisis. 뭐 집이 없어서 모자란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위기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더 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House crisis가 아니라 The home crisis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데이빗 브룩스의 칼럼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데이빗 브룩스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가정의 위기 혹은 공동 안전한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이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기반이 되어줄 때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에서 길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관계적이고 정서적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기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본능적인 것에만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영적이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거죠. 종교 공동체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저 여러 뭐 종교 공동체라고 합시다. 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셔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데 갈릴리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이곳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랑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인간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어떤 힘과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하고 낙담한 모습이 팽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얼 좀 잡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모습과 대답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지금 현재의 상태, 세상을 보면서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무력해지고 어떤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들에게는 불확실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로 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죠. 예. 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경험한 예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경험되고 있는 예수,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로 서로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 상대방은 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내적인 영적인 힘이라고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한인 이민교회이고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들은 자그마한 공동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기반을 마련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래야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세상의 모든 안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시큐어한 베이스를 찾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한번 초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서론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동체에 대한 세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가 시큐어한 베이스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아는 비판적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판적이 되어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의 길로 들어선 지난 한 30년 좀 넘는 공부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그것만 보아도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도원 운동, 떼제 공동체, 브루더호프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이런 교회 운동, 저런 교회 운동, 예수원,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 여러분, 저는 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점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참 좋은 장점들입니다. 그들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공동체들이, 이 땅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좋은 나름의 장점과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자면 뭐 대부분 모르죠. 대부분 우리를 알 길이 있나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아 그래도 그냥 한두 가지 장점은 있지 않겠나? 그렇죠? 형제매? 네, 한두 가지 장점은 뭐 이런 건 있지 않겠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장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단점들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수많은 단점들, 약점들 중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인데 가장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데이트하는 남녀관계 같은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화도 좋고 만남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공동체라면 내가 품었던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채워줄 것 같이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품었던 기대나 이상이나 꿈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너무 판타시로 보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늘 언제나 다른 누구보다도 본 헤퍼의 말이 떠오릅니다. 공동체 자체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의도가 아무리 순전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일지라도 결국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맙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공동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 자체보다 내가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내 꿈과 내 이상이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 꿈과 이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이 형제는 왜 이래? 이제 이 사람은 왜 이래? 자기의 이상에서 한참 못 미치니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비판적 공동체가 되라. 예. 자기의 꿈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지만 비록 자기의 꿈은 사라지고 없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상처를 입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믿고 있는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똑같은 질문인 거죠. 우리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우리 공동체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삶의 또 하나의 사치품이나 장식품은 아닌가.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도 다시 설교를 들여다보면서 작은 교회는 좀 그러기는 어렵겠다. 그렇죠? 작은 교회가 뭐 그리 사치품이나 장식품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저기 명일동에 있는 M교회 큰 교회 다녀. 뭐 나 저기 서초동에 있는 S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은 장식품이나 사치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를 두고 뭐 그리 장식품이나 사치품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장식품, 사치품의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너무 뜨거워져서 서로 녹아지고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 그렇잖아요? 우리 두 분 결혼하셨지만은 서로 가까워져서 내가 녹아지지 않고는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예. 안도현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안도현 시인이 연탄불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든 누구에게 그렇게 한 번이나 뜨거운 존재였느냐.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그렇게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요.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냉철한 비판을 가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하심을 모두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한 가지만도 아니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교회 초창기부터 아주 자주 인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은행. 그 목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은행이라는 건 뭡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른 시선은 뭡니까? 자동차 정비소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 저 어디를 고쳐야 될까? 어디를 픽스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올까? 예. 둘 다 존재 자체로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내 자신을 존재로서, 내 자신을 인격적으로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 진료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공동체에게 마음을 주기 어렵습니다. 나를 골칫덩이로 여기는 시선을 자주 느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이 됩니다. 제가 한 두어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서 산책하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자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자연 속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은 나와 너의 연약함이 서로 부딪혀서 마찰음을 내고, 어떤 때는 그것이 서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존재로서 나를 바라봐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공동체를 통해서 느낄 때 우리는 대장장이 되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심판이라면 우리를 천천히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겠죠. 언젠가 우리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나올 테니까, 그것이 긍휼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과 긍휼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바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죠. 나와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당연히 일요일에 드려지지만 일요일 오전에만 한정된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Sunday 11 o'clock, the most segregated time in the United States. 예, 여러분 잘 들어보신 적이 있죠? Sunday 11 o'clock, most segregated time in the United States. 백인은 백인의 교회로, 흑인은 흑인의 교회로, 아시안은 아시안의 교회로 서로 그렇게만 모이지 섞이지 않는 모습을 개탄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보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The God who sees. 보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늘 보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고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삭개오, 수가성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항상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메신저가 되어서 끊임없이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자녀들부터도 풀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질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성급하게 답을 주려하기보다는 묵묵히 들어주면서 공감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베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답 없이 헤매이면서 살아갑니다. 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인생들을 각각 바라봐주는 것, 그게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늘 아끼지 않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함께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안전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록 자그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도 존재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러한 안전한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만한,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이시 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안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 존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